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자락에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우리가 어찌 살았는지, 우리는 과연 어떤 양식을 먹고 살았는지를 묻게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주님께서 주신 질문이 우리 삶을 깨우치고 붙잡아 주시는 은총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어렵도다 하며 고개를 흔들고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어려울 때그 말씀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 주의 택함 받은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해 마무리를 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이 위기 혹은 갈등이 있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낸 그간의 우리 내 삶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오래 갈줄 몰랐죠. 2019년 12월에 혹은 11월에 시작된 이 감염병이 이렇게 오래 갈줄 몰랐습니다. 매주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될 줄도 몰랐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2024년까지는 가다가 잠잠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우울한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것도 이제 알았어요. 이 정도 병쯤이야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참 생각지 못했던, 문명사회에서는 잊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때로 질문하게 합니다. 어떤 일은 이해가 돼요. 뭐 우리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나 어떤 일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냥 놔두시는 겁니까? 그 중에는 그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혹은 이 설명되지 않는 이 상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더 이상 좇기 어렵다 생각해서 어렵다 고개를 흔들며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상황,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상황을 우리가 지금 거꾸로 추적해 올라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렇게 간단한 본문은 아닙니다. 근데 위기인 건 분명해요. 어떤 66절을 먼저 보면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럴 때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적어도 선생님으로 모시고 쫓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정황을 보니까 진짜 한 줌에 해당하는 열두 사람만 예수님 옆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은 안 떠날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때란 어떤 때인가 하면 60절을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는가? 이 말씀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는가? 성경에서 듣는다는 말은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혹은 우리가 스승의 말을 혹은 부모님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들어 따른다, 청종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으리요라는 질문은 이 말씀이 어렵다,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내기가 혹은 그대로 순종하기가 어렵다. 그럼 그렇게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그 마음에 수군거리는 거 혹은 이게 불평하는 거, grumble이라는 영어 표현이 이렇게 속으로 궁시렁궁시렁 혹은 막 이렇게 불평하고 고민하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하는 이 말은 앞에 쭉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걸림이 되느냐?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전에 있던 곳으로 이 말은 앞에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을 봐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이전에 있던 것이란 하늘이에요. 하늘로부터 내가 내려온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이 내려왔던 이가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올라가는 것, 곧 승귀되는 것, 승천하시는 하는 것을 본다면 그 말은 내가 한 그 일을 모두 이루고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그럼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라는 말씀인 거죠. 그 다음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쭉 풀어가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은 6장 전체를 맥락으로 한 말씀입니다. 6장은 이 배경이 갈릴리예요. 5장은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그 신학적인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부딪힐 때는 신학적인 논쟁이나 신학적인 질문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배경이 갈릴리로 넘어갑니다. 6장은 갈릴리예요. 6장을 한번 가보시면 그 후에 6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러니까 그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표적을 보이셔서 많이 쫓았는데 때마침 그때가 6장 4절에 여러분 성경 보시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물론 오늘 이 말씀이 일어나는 그 이 공간은 가버나움이지만 가버나움도 결국 이제 북쪽에 가깝죠. 이 상황이 되는 시간과 공간이 갈릴리와 유월절이다 생각 우선 봐야 합니다. 이 갈릴리가 어떤 지역이냐면 저는 이스라엘에 딱 한 번 가봤는데요. 다시 가본다면 갈릴리 가보고 싶어요. 갈릴리 삼삼합니다. 진짜 저는 이렇게 무슨 성지순례단을 간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무슨 이제 학회가 있을 때 제가 그 앞뒤로 휴가를 좀 더 내서 이제 이스라엘을 직접 배낭여행처럼 돌아다녔는데 이제 아내와 같이 갔어요. 그래서 갈릴리 그 호숫가를 따로 개인 보트를 얻어가지고 이제 그 타고 다녔는데 그 선장이 저희가 배를 타니까 어두운 밤에를 탁 틀어주더라고요. 어두운 밤에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왔으면 그리고 내가 영어 이름이 피터라 그러니까 오 너 잘됐다 걸어봐라 베드로가 갈릴리를 걷지 않았냐 그래서 아내가 그때 이제 발목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양말 양말 벗고 양말 벗고 빨리 들어가서 발 담그라고 고쳐줄 거라고. 아주 그 갈릴리 바다의 그 하늘은 잠시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게 해발보다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하늘의 구름이 진짜 한 번도 가만히 있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있는 거하던 며칠 동안 정말 그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그 바람에 우레가 밤에 우레가 있는 거를 봤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지역은 곡창지대예요. 곡창지대인데 예수님이 살던 당대에 갈릴리 지역에는 어업과 농업이 주로 있었는데 황제 그 요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세금을 엄청나게 올렸어요. 대개는 그 자기들의 생산의 한 3분의 1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그랬는데 세금을 엄청나게 내고 또 거기에 더해서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하는 성전세, 종교세 또한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출을 가지고 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는 중에 혹시 작황이 좋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땅,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고 했던 그 땅을 담보로 빚을 얻고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짓곤 했는데 그 빚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지주들에게 땅을 넘겨주고 소작을 하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작농이었던 그런 형편에 이르게 됐다 그래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 산에 오르십니다. 여러분 그 산에 오른다는 말은 미가서 4장이나 이사야 2장 혹은 시내산에 올라가는 거꾸로 올라가면 출애굽 19장이나 산상수훈을 선언하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 새 언약을 성취하실 때 산에 오르시는 거예요. 이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산에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오르시는데 거기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은 그 어떤 일을 할 건지 알고 계시지만 제자들을 시험하시려고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좀 줘라 이렇게 얘기해. 우리 잘하는 오병이어 얘기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계산 잘하는 빌립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 이거 살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됩니다. 공간복음을 같이 참조하면 돈이 있다고 한들 이 들판에서 어떻게 사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은 한 8개월치 임금이에요. 그렇게 말할 때 안드레가 한 소년의 점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오면서 이게 이 커다란 일에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갖고 올 때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그것을 제자들 통해서 떼어주시니까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었는데 그 풀밭 위에 앉았다고 여기도 나오고 공간복음에도 나와요. 여러분 이게 유월절에만 갈릴리가 푸르러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앉아있는 그때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는데 음식을 남은 거 버리지 말라 그랬더니 열두광주리가 생기는 이 일 여러분 잘 아시죠? 오병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일을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14절에 보면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그 이 요한이 쓰는 이 표적이라는 말은 어떤 현실, 앞으로 일어나는 어떤 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요걸 보면 요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아는 게 이 표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금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수만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그 놀라운 일을 하시니까 무슨 일이 생각이 난 거다? 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구해서 만나를 가지고 먹었던 하늘로부터 음식을 내리는 그 일이 생각난 거죠. 왜냐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었고 그것은 하늘로부터 음식이 내려오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러므로 이 표적을 행하는 이 사람이야말로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때에 너희 형제 중에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 선지자구나.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선지자구나.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소작농들, 이 무슨 뜻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날마다 염려해야 되고 날마다 음식과 경제적인 면에서 어려움과 쪼들리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들에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풍성하게 먹이는 이 능력이 마침 어느 때 일어났어요? 유월절에 일어난 거죠. 그러면 어떤 상상으로 바로 연결이 돼요? 아, 그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우리가 그 간악한 바로의 폭정 아래서 우리가 고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지자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해방해 주시지 않았던가? 그 유월절 그때 우리가 만나를 먹었는데 지금 애굽 땅에 포로 된 것과 같이 로마에 포로 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날마다 곤핍한 가운데 살아가는데 저희가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부터 음식을 공급시켜 주시는 그분이구나.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 유월절이잖아요. 야, 이제 우리가 해방될 때가 됐구나. 그래서 그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게 증언이 어떻게 돼요?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말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이 날이 추운데 이게 갈 길이 먼 것 같죠? 6장은 71절까지 있는데 이제 15절에 머물러 있으니까 갑자기 확 더 추워지는 거죠, 그죠? 아, 우선은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행적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졌던 어떤 그 정치적인 파장의 그 무게를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란 내 내적인 문제고 내 개인적인 문제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사적이라고 늘 여겨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일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행하셨던 그 일을 이들은 민족의 정치적인 일로 우리를 이끌 우리의 지도자로 그분을 삼으려는 것으로 결정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흩으십니다. 흩고 그 사이에 이제 제자들이 바다를 이제 다시 건너편으로 가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그때 캄캄한 밤에 바람이 갑자기 불고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가세요.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나다, 내니, 이게 에고 에이미, 이게 하나님이심을 여호와를 뜻하는 그 헬라어 표현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훅 하고 건너편으로 가시죠. 그리고 22절부터 오늘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게 22절에 갔더니 그 건너편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계신 걸 알고 이제 건너편으로 쫓아왔어요. 쫓아온 거죠. 근데 그 쫓아와서 쫓아온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랍비오, 그들을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오 여기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25절에 그렇게 물으시니까 예수님이 시작부터 아주 간단하지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상황에 대안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여기 이제 양식이 나오죠.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이다.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또 물어요. 뭐라고 일을 묻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다음 질문까지 읽고 해봅시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들이 묻되 우리가 3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병자를 고치는 일이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 남자만 5천 명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걸 보니까 바로 당신이 그분인 것 같은데,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모세와 같은 선지자와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는, 당신이 그분이라고 믿을 수 있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한번 만나의 사건을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라는 제가 앞서 설명한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떡을 준 것은 모세가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 주시나니. 그 다음에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때 우리 이 개역 성경 번역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주는 것이니라 해서 떡에 대한 설명으로 나오지만 영어 번역들을 쭉 보면 원문을 원문이 중의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For 왜냐하면 the bread of God 하나님의 떡은 is he 바로 그다. 그가 누구냐면 who comes from heaven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gives life to the world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다. 그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니까 그들이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선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우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말씀을 쭉 하세요. 제가 아주 좋아하고 또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38절에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라는 이 말씀을 하면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따지기 시작하는, 아니 내가 저 예수의 아버지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그 형제도 알고 여기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42절에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그 부모를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수군거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수군거리는 게 불평하면서 이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수군거리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로 보내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그 얘기로 오게 돼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오늘은 떡 얘기로 집중해서 48절로 한번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을 위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신 거죠. 조금 신학적인 태도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 대목에서 바로 떨치고 일어나서 뭐라 그래야 되면 이단이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살을 먹을 수 있어요? 이건 그때도 지금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랬는데 더 나가는 거예요. 더.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짐승의 이 동물의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피를 제하지 않고 먹는 것은 그 생명을 취하고 먹고 마시는 거기 때문에 짐승을 피째 먹는 사람은 죽을 거라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레위기에도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지금 그 짐승의 피가 아니라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그러는 거죠. 그것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여러분 이 표현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는 이 표현이 이렇게 반복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이 되고 힘들었을까요? 이게 그때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초기에는 기독교인들은 어린아이를 잡아먹는다라는 소문이 나게 돼서 이런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뭐랄까 이만저만한 신성 모독의 발언이 아닙니다. 생각이 조금만이라도 그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이건 다 돌 들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뭐라, 내 살이 참된 양식인데, 내 피가 참된 음료인데,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생명이 있다는 거죠.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그렇다고 이렇게 살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살을 잘라가지고 이 고기에 구워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상징이 되는 말씀이구나 우리 그거를 깨닫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러면 어떤 뜻인가를 우리가 예수께서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죠. 우선 충격이 됐고 이 말씀 때문에 더 묻지 않은 사람들은 아, 이제 저 사람은 아니야, 미쳤어, 그리고 이제 간 거죠. 근데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반복해서 강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 주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이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로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이걸 주님과 우리의 상호 내주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누구든지 소리를 듣고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했던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고 믿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믿죠. 아, 지금 이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먹는 사람이라 그럴까 봐 지금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다른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여러 번 돌맞으실 뻔했는데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또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중간에 뭐 쭉 긴 말씀이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라. 요 8장, 9장, 10장은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그 일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보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일을 볼 때 너희들이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그분의 일을 행할 때. 14장을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뭐를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거처를 우리 가운데 우리를 처소를 삼아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거하리라. 상호 내주하시리라. 그러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의 결과, 그 결과가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동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결과를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다른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은 너희들이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냐면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들어 지키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그러면 오늘 읽은 이 말씀과 같이 그러면 겹쳐보면 그의 말씀을 들어 그의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것은 예수님이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이게 앞에 38절에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그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이유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에요. 이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셨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equals 뭐냐면 38절에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내가 그를 보낼 때 그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행하고 이루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거를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합쳐주신 양식과 더불어서 합쳐주신 말씀이 있는데 한 군데만 더 보고 오늘 말씀 계속 이어갑시다. 요한복음 4장인데요.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수가성 지나갈 때 그 사마리아 여인 구하시는 사건 아시죠? 예? 그 인생 복잡하게 산 여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하실 때 제자들은 점심을 구하러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하고 대화를 하고 계신 걸 보고 제자들이 점심을 구해가지고 예수님께 오니까 그리고 점심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선생님 잡수십시오 하고 드리니까 4장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뭐가 있다?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사이에 누가 예수님께 점심을 갖다 드렸나? 그랬더니 예수님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내가 먹을 떡과 내가 마실 음료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면 오늘 그 6장의 예수님의 우리 말씀에서 참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떡은 내 몸과 피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내 몸과 피를 양식 삼아 먹어야 너희들이 산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 너희 안에 요 얘기를 이제 풀어가면서 먹기를 탐하고 좋아하는 저는 양식 문제 굉장히 예민합니다. 여러분 간식은 안 먹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은 안 먹으면 죽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을 우리를 위해 우리가 영생하도록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을 위한 양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양식을 먹음이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서 확인한 바는 예수님의 양식은 그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이루어 그의 일을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신 게 그의 양식이었고 그것을 양식 삼아 드시어 사셨고 그분은 마침내 그 일을 다 이루어 영광을 돌리고 이루시고 승귀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사시는 삶의 양식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뜻이 아니라 그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 그랬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양식 삼아 산다면 우리 뜻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삶에 이루며 사는 것이고 행하며 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동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렵다 여기고 떠났는데 그 어렵다 여기고 떠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를 살펴보려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 잠깐 살펴보고 묵상했는데 이 대목에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린 밥 먹고 삽니까? 우리는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을 먹고 사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고백해요. 하나님 사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잊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옵니다.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세요. 이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안식을 간식으로 여기며 삽니다. 간식은 땡길 때 먹어요. 그러나 안 먹을 때도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살기 위해서는 양식은 꼭 먹어야 된다고요. 옛날에 아버님, 어머님이 이 설교 원고에 없는 건데 아버님, 어머님이 다투실 때 저희 아버님은 밥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투시다가도 어머님이 밥을 차리셔가지고 이렇게 싹 상을 밀어주시면서 고개를 외면하시면서 식사하세요. 그러면 아버님 드신다고요. 왜냐면 양식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우리의 선호 혹은 지금 이 내가 판단하는 이것과 상관없이 그 양식은 먹어야 사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양식에 대한 논의를 출발하게 된 그 앞선 상황이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 필요였다고요.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먹여야 하는 필요 앞에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굉장히 부조리한 해결책입니다. 이거로는 해결이 안 돼요. 우린 보통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안 하죠. 안 하는 건 뭐예요? 우리 뜻과 우리 생각과 우리 판단을 따르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그들 자신도 인정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하고 그 커다란 문제 앞에 가지고 갔을 때 그 가지고 간 그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는 그들이 생각지 못했던 해결책, 하늘의 해결책,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거가 된 거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낸 그 양식을 그들은 먹고 누리는 경험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한 해 살아가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때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의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이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생명의 양식을 같이 먹는 순간인 거죠. 그때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어쩔래? 이게 내 뜻인데 내 뜻대로 할래? 아니면 떠날래? 네 뜻대로 할래? 오늘부터 우리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 물어볼 수 있는 너 밥 먹을래? 아니면 너 살래?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또 한편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우리 능력으로는 해결 안 되는 그런 문제들 앞에 마음을 쓰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런 일들을 놓고 애써야 할까? 더군다나 음식을 못 먹는 저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왜 도대체 우리 문제여야 하는가 하는 이런 질문 앞에서 이유는 간단해요. 그냥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줘 그렇기 때문에 그러신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그리스도인들이 짊어지고 해결하려고 애쓰는 이유는 인류는 진화하고 발전한다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이러하다라고 우리가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부분, 왜곡된 부분, 바로잡혀야 될 부분, 아픈 부분을 왜 우리가 감싸안고 싸매고 고치고 애쓰고 씨름하는가 하면은 인류는 발전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증언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일을 이루는 양식을 먹는 행위 곧 우리가 사는 행위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 복음서를 쭉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어떤 걸 깨달아요? 아,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를 택하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안에 다시 거듭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잉태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수 믿고 이렇게 저렇게 죄질 때마다 회개하고 해서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구원 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시작된 거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걸 알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주의 생명이 잉태되어 있는데 우리 안에 주의 생명이 잉태되어 있는 우리가 주의 분량에까지 날마다 자라는 생명 활동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음식을 먹어야지. 음식을 먹어야지. 양식을 먹는 것이 필요해요. 그 양식을 주님은 뭐라고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조 목사님께서 정해주실 때는 무슨 뜻일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본문 앞에 서면서 저는 한 해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나는 정말 주께서 주신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았는가, 생명을 누리고 사는 내 안에는 양식을 먹고 양식 대신 그 예수님과 동거하는 은혜가 있었는가 하는 질문으로 돌이켜졌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물론 그 가운데 예수께서 열두를 택하셨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예수를 팔자라는 그 질문 앞에서 다 설명할 수 없는 이 신비 앞에서 우리가 다만 한 가지 분명히 확인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기대어 사는 존재라는 것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한 해 이제 힘들게 잘 버텨왔지만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넘어갈 때 우리 주님 말씀 기억합시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 양식이다. 아, 이제부터는 다 아멘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하면 다 아멘 하세요. 얘들아 내가 너희의 양식이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지 염려하지 마라. 내가 새해의 길이 되어줄게. 내가 새해의 빛이 되어줄게. 그러므로 필요할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네가 고민하지 말고 내게 와서 묻고 내가 가자는 대로 가자꾸나. 아멘. 우리 새해에는 양식 되신 주님을 마음껏 누리고 혹시 사람들이 막 떠나고 흔들흔들 할 때 주님이 그때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왜? 너도 가려고? 그럼 우리 어떻게 대답해요? 아니요. 안 갑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저는 이 말씀 먹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못 갑니다. 저는 주님 껌딱지입니다. 아니,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는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새해에는 생명 양식을 배부르게 먹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음식은 너무 지나치게 먹으면 뚱뚱해진다 하지만 주님의 양식은 아무리 먹어도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소원하고 주님 결정합니다. 주님 우리로 굶주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생명 양식 먹고 주님 안에 강하고 강건한 사람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 주께서 주신 이 은혜, 이 어려운 도전의 말씀 우리와 같이 묵상하며 숙고했습니다. 하나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저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을 넓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신비와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저 산 같은 문제가 저 태산같이 압도하는 문제가 이 오병이와 같은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순종함으로 주의 양식을 먹을 때 하나님 그 문제를 넉넉히 이겨내는 영광 감격 하나님 새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디로 갈지 고민하지 말고 주님 가자시는데 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떻게 할지 고민될 때마다 주님 하자시는 대로 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생각이 옳지 않은 것, 내 생각이 결코 어떨까 고민될 때마다 내 생각이 주님의 뜻에 맞는지 살피고 묵상해서 하나님 결국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내는 영광,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영광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